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53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 보기에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 여세가 될 때까지 집안일을 돌보시면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에게서 이어받았던 그 목수 일을 하면서 집안을 꾸려나왔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집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지 요셉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고 집안을 먹여 살리고 부양하는 이 일은 장자였던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제 그 모든 집안일을 다 마무리를 짓고 예수님의 나머지 3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 시작을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흐르는 물에다가 내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물 속에 푹 머리 끝까지 다 잠그죠.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던 옛 성품들 또 옛 모습들을 그 가운데 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씻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죄가 없기 때문에 옛사람, 옛성품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죠. 단 하나의 죄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낮추셔서 죄인의 모습까지 죄인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까지 내려오셨죠. 예수님이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수모를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낮추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는 그 수모까지도 다 마다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낮추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낮아지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밟고 일어서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 자신인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과는 다릅니다. 권위와 신분과 능력에 있어서 사람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을 하시기 전에 제일 처음 찾은 곳이 요단강이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이 모습은 아주 철저하게 온전히 낮아진 모습입니다. 권위와 능력으로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능력의 차이를 세례 요한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분의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신발 끈을 세례 요한은 풀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은 미천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물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물로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과 저는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께서 제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낮추어서 사람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참 권위와 능력은 자신을 낮추는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죄인의 신분에까지 낮추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훗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서로 높다라고 내가 더 높다라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는 세상의 그 권세와 능력 그걸 가지고 높다 크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느냐 그러면은 종이 되어야 하고 너희를 낮추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 앞에서 고개를 숙이시고 그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시면서 진정한 낮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추셨을 때에 놀라운 세 가지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 엄청난 복 세 가지가 임합니다. 우선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을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하늘이 갈라지면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갈라지면서 천상의 세계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그곳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때 일으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표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으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딱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서 계신, 그러면서 천국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서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힘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은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일어난 현상이 하늘이 갈라지고 열리면서 그곳으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비둘기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마치 비둘기의 형상처럼 그렇게 내려오신 겁니다. 성령의 특징을 비둘기의 형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성령,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모습들은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평화로움, 이것을 나타낼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에 딱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성도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겁니다. 온유함,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질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기질, 분노하고 뛰는 그 기질을 사용을 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온유함이죠. 온유와 겸손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평강,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이다와 같이 시원하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오른 뺨을 때리면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셨고 왼쪽 뺨을 그들이 때리면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의 특징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강이 있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변화가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일어난 현상이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소리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기뻐한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만큼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슨 장애물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 아버지죠. 이 놀라운 특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이 특권을 사용을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버지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생이 많지. 기억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 끝까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네 곁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너는 늘 내게로 얼굴을 향해서 내 이름을 불러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당장 무슨 일이 어떤 장애물이 놓여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두렵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 엄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를 때에 길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 길로 나와 함께 가자. 보호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물세례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성도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강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물세례 세례에 임한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상당한 지식이나 특기나 또는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세례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것이 능력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아서 주시는 복이 있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세례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이 세례의 삶, 이 삶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지만은 예수님은 씻어야 할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청산해야 할 옛 성품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철저하게 온전하게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버려야 할 옛 성품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번 고개를 숙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요. 고개를 숙이셔서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물세례를 받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고개를 숙이셨죠. 죄가 없으신 분이 그분이 죄를 씻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셨다면 죄악으로 가득 차있는 우리들은 고개를 숙여야 하고 내가 물로 씻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죽여야 할 옛 성품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에 고개를 숙이시면서 숙여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솔직하게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물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보다도 더 해야 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물세례를 받는 온전하게 자기를 낮춘 자리죠. 하나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가감없이 척하지 마시고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냥 알고 지나가는 것과 그것을 한번 말로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에 과장할 필요 없고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쉽게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쉽게 분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쉽게 혈기도 잘 내는 자입니다. 근데 용서는 잘 못합니다. 사랑도 잘 못합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정죄는 잘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난 것도 없으면서 교만도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낙심도 잘합니다. 근데 능력은 없습니다. 나는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지만은 이웃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남에게 핑계는 잘 됩니다. 게으릅니다. 없으면서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척합니다. 별거 없으면서도 기죽지 않으려고 자랑질도 잘합니다. 세상을 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시기도 잘하고 질투도 잘합니다. 저 사람보다 잘난 척도 잘합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그건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할 것들이 숨기고 있었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 자리는 하나하나 다 씻는 자리죠. 척할 필요도 없고 과장할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하나씩 다 아뢰이면서 물에다 다 씻어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씻어내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자리죠. 이렇게 솔직하게 여러분의 머리를 숙이는 자리가 물 세례를 받는 자리이고 이 자리는 반드시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를 받으러 오셨죠. 그곳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셔서 물 세례를 주는 사람 앞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 세례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성령 세례를 그 머리 위에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성령 세례로 바꾸는 방법이 바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를 아뢰이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죠.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세례를 불 세례로 성령 세례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약함을 능력으로 바꾸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하십니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하나하나 한번 다 아뢰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100가지가 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씻어주십시오. 이런 모습들 하나님 다 씻어주십시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통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명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세계적인 명품 업체 루이비통을 아마 아실 겁니다. 루이비통 발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루이비통. 루이비통을 생각을 하면은 저절로 떠오르는 글자와 무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루이비통에 이런 디자인 혁명을 몰고 온 사람이 일본인 디자이너 쿠사마 야요이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 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정신착란증에 걸렸고 강박증도 심하고 그리고 자살 충동까지 참으로 많이 느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예술적인 천재성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1960년대 초에는 앤디 워홀이나 조지 시글과 같은 세계적인 최고의 작가들과 전시회를 함께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이후에 이 야요이 씨는 자신이 정신병자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요즘 유명 인사들 같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려고 할 겁니다. 이러저러한 도구를 사용을 해서 숨기고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녀는 1977년도에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정신병원에서 살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명품 회사들이 그녀와 더불어 다투어서 손을 잡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이 루이비통을 호령하는 디자인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은 그녀가 자신의 명성에 연연해하지 않고 자신이 정신병자임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출중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사해달라고 하고 밑바닥에까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수영선수 중에 가장 좌불안석인 사람이 있죠. 중국의 순양 선수입니다. 2019년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대회에서 200m와 400m 자유형 있죠, 이거.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때 시상식에서 동료들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시상 때에 함께 서는 것도 거부를 하고 악수도 하지 않고 함께 사진도 찍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 네, 시상식뿐만 아니라 경기장에서도 손을 내밀면서 이 순양 선수가 나를 좀 끌어달라고 끌어올려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 외국인 선수가 눈을 마주치면서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를 돌려서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국제적으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죠. 그렇게 된 배경에는 작년 9월에 국제 도핑 시험 관리 직원들이 도핑 검사를 위해서 샘플 채취를 위해서 이순양이 집을 찾아왔을 때에 이순양이 경호원들과 함께 망치를 가지고 채취한 그 혈액 샘플을 유리병을 깨뜨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금지 약물을 이 순양 선수가 복용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시합에 출전을 한 것이죠. 아마 일어서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양 선수가 그 상황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해야 합니다. 약물을 복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인을 해야 하고 그리고 샘플을 경호원들과 함께 깨뜨린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합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보면은 마음속에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인식이 들 때에 그때 일어나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은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을 하면은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죄인이 하늘의 세 가지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과거의 그 죄악된 성품을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의 삶입니다. 물 세례를 성령 세례로 바꾸는 방법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시면은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꼭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으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